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너희도 온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일러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팔복만 산상수훈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다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거를 말해주는 책인데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명령이 산상수훈이에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 박진문 목사님이 마태복음 묵상 안내하면서 마태복음의 구조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섯 덩어리,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다섯 덩어리의 설교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섯 덩어리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거는 마태복음이 마치 모세오경 같다는 분위기를 보여준 거예요.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아주 기초인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마치 모세오경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새로운 모세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출애굽을 재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올라오는데 그거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거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 예수님은 출애굽을 재현하는 새로운 모세 같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난번 출애굽기 읽을 때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 와가지고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산으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 보시면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굳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마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처럼 이렇게 산에서 새로운 삶의 기준, 새로운 율법,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요 사실 엄청 중요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어떻게 애굽과 가난과 구별되는 삶을 살 거냐, 삶의 기준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 제자의 삶을 살 거냐, 삶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 6, 7장 이 산상수훈이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마태복음 읽고 있는데 이 묵상하시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는요 좋은 책이 꽤 많아요. 마틴 로이즈 존스 목사님이 쓰신 산상설교라는 책이 있는데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산상수훈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그게 다 절판이 되고 베드로 서원에서 새로 산상수훈 이렇게 해서 상하 이렇게 펴낸 책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저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틴 로이즈 존스 목사님의 산상설교 요거 상하군이 있는데 그거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셔도 좋고요. 존스터 산상수훈은 조금 압축적이에요. 저 책도 상당히 좋아요. 화종보 목사님이 쓰신 산상설교 이런 책이 있는데 우리 그 설교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 쓰셔가지고 아주 수월하게 읽을 수 있고요. 저 책 말고도 무슨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산상수훈 이런 거 있는데요. 그런 책도 읽기가 좋아요. 읽기가 편해요. 화종보 목사님이나 또 우리 박영선 목사님 같은 분이 쓰신 산상설교 이 책은요 읽기가 편해요. 스캇 맥나이트가 쓴 산상수훈 저거는 제가 아직 안 읽어봤는데요. 스캇 맥나이트 저분은요 책을 엄청 잘 쓰는 분이어가지고요 괜찮을 거예요. 저 책은 빼야 되겠다. 그죠? 안 읽어보고 소개하는 거는. 근데 원래 책은요 보는 거예요. 읽는 게 아니고.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요. 저분이 쓰신 책.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좋은 신앙서적을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면 훨씬 더 좋아요. 여하튼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하는 상황에서 시내산 아래서 1년 동안 율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출애굽 과정에서 너무 중요하고 사실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산상설교가요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요 무리와 제자가 달라요.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리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무리는 그냥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인데요 제자는 아니에요. 십계명도 그래요. 십계명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구약의 율법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키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뭐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1차적인 책임, 그 순종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차적인 책임, 순종의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산상수훈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와 산상수훈 멋있다.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자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와 이거 멋있다. 황금률이다. 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산상수훈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누가 무리고 누가 제자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48절 보시면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리와 제자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요 큰 특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큰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지난 주일에 제가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 참빛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빛이 비쳤는데 볼 줄 모르고 알아챌지 못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는, 그분을 자기 인생의 구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큰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 1서 읽었을 때 요한 1서 2장 14절을 보면, 아이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첫걸음인데요. 이거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래서 누가 무리고 누가 제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은혜와 그 돌보심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산상순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산상순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이 산상수훈을 주의 깊게 읽고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하고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가끔씩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율법 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신약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율법과 은혜는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 계명도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니까요. 아무에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은혜가 배어 있고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 계명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묵상했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도 보시면,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완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은요, 아멘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진실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마태복음을 이제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에요. 우리는 왜 기도 끝나면 아멘하고 설교 들을 때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동의가 되면 아멘 하잖아요. 아멘은 끝에 붙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거를 말씀하시기 전에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인 즉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권위 있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다, 너희들 율법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거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요, 우리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이끌어가는 지도, 내비게이션 같은 거거든요. 내비게이션 잘 사용하시나요? 우리 운전할 때 어디 이렇게 잘 모르는 동네 가면 다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안내받아. 그리고 그 안내하는 거예요. 이 율법과 계명이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안내해 주는 그런 지도, 그런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의 율법 계명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잘 듣고 배워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잘 이해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세 명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엄마 말 잘 듣고 아내 말 잘 듣고 내비게이션 여성의 말을 잘 듣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남자 목소리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이 내비게이션,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뭐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있냐,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여하튼 죽어서 천당만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성공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종교 생활은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적당히 하다가 죽어서 여하튼 천당만 가면 돼. 이렇게 말하는 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성공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천당은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다 죽어서 천당 가고 싶으시죠? 죽어서 지옥 가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지옥 가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죽어서 천당 가고 싶어요.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죽은 사람 앞에서 다 좋은 데 갔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위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자기가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인 거지, 그게 아무에게나 다 열려 있는 거냐?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교회를 댕기면서 나는 죽어서 천당 갈 거야, 그거요, 함부로 말할 거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죽어봐야 아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 절대로 천당 못 갈 사람인데 자기는 나는 죽어도 천당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나 못 가요. 아무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천국 간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당연히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세례요한도 하나님은 이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네가 나 천당 간다고 생각하느냐, 꿈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 자칫하면 너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이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서 내가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죽어서 천당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지를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정말 천당 갈지 말지는 죽어봐야 알아요.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정말 예수가 우리 구주신 걸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진중하게 들어야 돼요. 이거를 신중하게, 진중하게, 이거를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5장을 쭉 읽어보면 5장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5장 22절에, 28절에, 32절에, 34절에,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기 전에 옛사람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가 그런 말을 들었지만, 그런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재정의하시고 다시 해석하시고 원래 그 율법의 취지가 뭐냐 이런 거를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요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를 신중하게 들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오늘 보면 4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그러는데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레위기에서 제물을 드릴 때 양이나 염소, 소 고를 때 제물 고를 때 흠이 없는 것을 골라야 되거든요. 그거를 온전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해라 이렇게 명령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이렇게 말해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하나님의 흠 없으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남들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남들 다 그렇게 하더라. 다른 사람들 다 그러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기준이요. 남들이 아닌 거예요. 남들 따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것이 우리 기준인 거죠. 그러면 기가 딱 막히죠. 이게 먼저.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같이 온전할 수 있겠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생기세요? 생기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질문 생긴데. 우리가 하나님 같이 온전해라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같이 온전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친절하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같이 온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 산상수훈 전체가 사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요 한 두어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같이 온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같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같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온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같이 온전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진실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진실해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진실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네. 네. 진실해서 믿을 수 있는. 진실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같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처럼 진실하고 정직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요. 33절부터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본문이 언급하는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이거는요 이 시대 사람들이 맹세할 때 사용하는 어법이에요. 이를테면 하늘에 맹세코 나는 이 말은 진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목숨을 걸고 이게 말하는데 이게 진짜다 뭐 아니면 우리 잘 하는 말로 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거 그런 이제 맹세하는 어법이 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를 빌어서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맹세라는 거는요 자기 말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성경에요 맹세 자주 나와요. 아브라함도 뭐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성경에 맹세 자주 나오고요. 심지어 하나님도 창세기 22장 16절을 예로 들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도 맹세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큰 복을 주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에는요 맹세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맹세 도무지 맹세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느냐 하면 맹세는요 자기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맹세는 누가 하느냐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맹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너는 굳이 맹세 안 해도 네가 말한 거라면 누구든지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맹세 안 해도.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 보시면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내가 우리가 옳다 그러면 다 아 그거는 옳은 거구나. 우리가 아니다 그러면 아 그거는 다 아닌 거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만큼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옛 속담에 파스로 매주 쓴다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분이 말을 했다면 그분의 말은 파스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물론 이게 속담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팥 싫어하고요. 매주 본 적도 없어요.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아 연기 그 보일러 고장나면 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통해요. 이게 옛날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이거 낫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뭐 그게 그러니까 이 속담과 옛날 경구가 요즘 이게 소통이 잘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죠. 그런데 그분 말이라면 그분이 말했다면 그분 말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을 수 있다. 그분은 그만큼 진실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이해 타산을 따져가지고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게 아니고 그분이 말을 했다면 그거는 믿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맹세는 누가 합니까? 믿기 어려운 사람이 맹세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 자꾸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걸고 뭐 내 목을 걸고 손에 장을 이거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굳이 맹세를 안 해도 누구든지 내 말을 진실로 인정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정직한 삶을 살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을 수 있는 분 같으면 제 옆에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헐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가 자기 말에 책임도 안 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만큼 온전해지려고 한다면 너는 누구든지 믿어줄 수 있을 만큼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요, 하나님처럼 온전하려고 하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좀 더 너그러워야 합니다. 좀 더 너그러워야 합니다. 너그러워지. 오늘 보면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그래 악하냐 선하냐 이거 구분 안 하고 의로우냐 불의하냐 이거 구분 안 하고 누구에게든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냐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보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요 더 품이 넓은 더 마음이 푸근한 더 따뜻한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꼬장꼬장하면 별로 안 좋아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이럴 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무 꼬장꼬장하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한 지도 오래되고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너무 꼬장꼬장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요 가끔씩 그런 거를 정직하다 그분 아주 대가 세다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배우다가 보면 하나님처럼 진실하고 하나님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처럼 참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참되고 정직하신 분이요 허물을 감사 안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분의 그 은혜,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산다. 이거를 계속 우리가 배우다가 보면 우리가 대충 살아서가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지만 연약함을 끌어안고 어떻게 보면 허물을 감싸 안아주는 그래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품이 넓은 사람이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옆사람 스스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 너그러움을, 그 따뜻함을 가지고 영혼을 품어낼 줄 아는 능력을 배워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꼬장꼬장, 너무 냉정, 너무 차갑고 너무 계산적이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너그러워진다는 것은요, 너그러워진다는 것은 자기 이익에 매여서 아등바등하지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보면 3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것은 보통 동해보복법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눈을 다쳤으면 상대방의 눈만 상하게 할 수 있고 이를테면 네가 10만 원어치 손해를 봤으면 상대방에게 10만 원어치만 보복할 수 있다. 복수의 순환을 악순환을 금지하는 거예요.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그런데 화가 나니까 여러분 이게 한 대 맞았는데 두 대 때릴라 그러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리고 두 대 때리지 마 하면서 복수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복수하지 마라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이익을 포기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39절과 4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오른뺨을 맞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더욱이 유대인들은요 이게 뺨을 때리는 것을 엄청 큰 모욕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네가 모욕을 받아도 너무 흥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의 겉옷 주라. 속옷 겉옷 요즘은 옷 많지요. 여러분도 다 속옷 입었죠. 옛날 사람들 2000년 전 사람들이 우리처럼 속옷 입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속옷이라는 건요 그냥 단벌 옷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림이 있나요? 예. 보통 속옷은 저렇게 생겼어요. 단벌 옷이에요, 단벌 옷. 이집트 벽화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팬티 같은, 이게 그냥 이게 배 쪼가리로 이렇게 하체만 가리고 있는 그림도 있어요. 워낙 더운 지병이어가지고 옷을 여러 겹 입기도 어려웠지만 보통 속옷이라고 하면 저렇게 배 두 장을 묶어가지고 팔을 끼워서 이렇게 쭉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다가 띠를 띠면 그게 옷이에요. 거기다가 겉옷을 거치면 걸치면 조금 더 폼 나는 이제 그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저 그림이요 어떤 이단 교회에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엄청 잘 그렸는데 제가 찾아보지 마세요. 저 그림 그린 교회가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빨리 없애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그림 찾으려고 막 애를 썼는데 못 찾아가지고 저거를 보여드리면서 이거를 보여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1부는 안 보여드렸어요. 2부가 누리는 특권 이제 하여튼 아이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속옷이 이제 저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속옷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한다는 것은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시대의 문화에서는요 이 옷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인 거예요. 속옷 겉옷 뺏기면요 기본적인 자존심마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네가 만약에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유일한 옷이다. 그거 그 옷이 그냥 이불이기도 해요. 거의 헛겹 입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뺏어, 이거 없으면 그 사람은 거의 인간으로의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니까 너 이거는 빼앗아 오지 마 하는 게 겉옷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속옷을 빼앗아 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줘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상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자존심 그것까지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고약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아등바등 할 필요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41절 보시면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건 로마 군인들이다. 로마 군인들은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자기 짐 맡겨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굴욕이잖아요. 굴욕. 지금 이게 식민지에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너네 짐 지고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그래요. 로마 군인이 붙잡아가지고 짐 맡기면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서 오리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굴욕적인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그런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오리 정도 갖고 끝내지 말고 심리라도 더 가져라. 너 자존심 지키려고 너무 그렇게 아등바등 안 해도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속상할 때도 많고 억울할 때도 많고 자존심 상할 때 많아요. 사실 이 본문이 말하는 이 모든 상황이요 다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에요. 오른편 두들겨 맞고 그리고 이렇게 옷까지 남은 거 하나 옷까지까지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억지로 짐을 지우고 많은 이런 모든 상황들이 자존심 상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뭐 너무 그렇게 자존심 지키려고 아등바등 안 해도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모든 것을 다 용서해도 자존심 상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별거 아니라고 그거. 그리고 사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존심이 다 망가지신 분. 우리 예수님이 사람 대접 못 받았던 분이거든요. 그래 우리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자존심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 자기 때문에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고 너그럽고 따뜻해서 고약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품이 넓은 인생 사는 그래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그래서 오늘 보면 42절 보시면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도와주는 것이 더 나은 삶일 수도 있겠죠. 사실상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고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정말 우리를 배려하고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등 두드려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약한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때는 고약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내 최소한의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도록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마음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고약한 인간에 대항해서 자기 자존심 지키고 그 고약한 인간에 대항해서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그 고약한 인간에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자기 앞가림 하려고 막 노력하는데요. 너무 그렇게 애쓰다가 보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고약한 사람 닮아갑니다. 고약한 사람 닮아가요. 무서운 일이에요. 저 고약한 인간처럼 되지 않으려고, 저 고약한 인간에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저 고약한 인간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막 자기를 자기 자존심도 지키고 막 손해도 안 보고 막 이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요 그 고약한 인간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아등바등 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자존심 지키려고 아등바등 하지 말고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에 매임받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데요 구분을 하지 않으시고 다 품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고약한 인간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보면 43절, 44절 한번 보시겠어요?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원수입니까?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이 나를 원수로 생각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뭘 어떻게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공연히 나를 원수처럼 생각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에 대해서 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너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걸음 더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이 기도했는데요.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이 예수님처럼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면 돌 맞아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고 동시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어떻게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 더 마음을 써서 더 처절하게 했던 기도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더 처절한 기도였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렇게 했을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보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하기가 더 어려운 기도인 거예요. 더 어려운 기도.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쉬운 일 아닌 거 다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는 건 쉬운 일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근심하시고 내 마음이 근심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토로하기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자존심 상하는데 참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손해보는데 참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뭘 돌봐주고 배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어서가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세리, 남, 이방인 이거는 무리도 아닌 어떤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자기 피부치는 다 챙기려고 그러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이 그 수준은 넘어서야 되지 않겠니? 남들처럼 할 게 아니고 너희들은 남들처럼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구역장과 함께 지내는 것 쉬운 일이고 정말 우리를 늘 챙겨주는 그런 어른들, 그런 권사님들 등 기대해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도 있죠. 예배당 안에도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고약한 인간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기본적으로 배려, 너그러움, 용서, 사랑, 축복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거를 가려서 좋은 사람은 잘해주고 나쁜 사람은 그대로 갚아주고, 그러면 세월이 많이 지나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마귀 닮아갑니다. 그러면 마귀 닮아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잘해주고 고약한 사람은 그대로 갚아주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고약한 인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그렇게 온전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믿어줄 수 있을 만큼 진실한 사람 되고, 우리 주님이 너그럽고 따뜻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으로 자라가면서 정말 세월 지나갈수록 점점 더 온전하여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